우리 16절만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이 구절에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골로새서 전체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런 공동체 공예배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일치하게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찬양도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을 부르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 개인적으로 이것도 예배인 거죠. 특별히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날랄라라 이렇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졌을 때 뭔가 내 마음에 깊은 신음이나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한숨과 함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막 이렇게 어두운 마음이 그대로 네, 흘러나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깨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자판기 앞에서 아니면 화장실로 가서 이렇게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없으면 또라이 같은 이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거나 말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예배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기보다 공동체적인 예배, 성경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뭐라고 정의 내리는가,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존경하죠. 우리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존경할 겁니다. 근데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는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다. 신앙생활 혼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방에서 혼자 신앙서적을 읽고 또 어려운 신학서적도 읽어냈으니까요. 혼자 그렇게 신학서적을 읽고 주석책을 읽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찬송가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 맞았어요. 또 누군가는 화음을 부르는데 화음 틀리고 이러면 막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런 찬송가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나 맞는 그런 찬송가고 이런 예배는 그런 분들이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각을 고쳐먹죠. 교육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고쳐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히려 내가 그 어르신이시는 고무장화를 닦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C.S. 루이스가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배를 개인적인 채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 얼마나 더 좋은 시간을 잘 누릴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골로새서는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분투하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힘을 숭상했습니다. 권력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였죠. 부와 명예를 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제국, 이 제국의 한복판에서 분투하는 예수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던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2장 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부터 살아오던 생활 방식대로 살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교회는 어떻게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랄 수 없는 거죠.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하나 될 수조차 없습니다. 팀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향이 다 달라요. 얼굴 다 다르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공동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도 다 제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떨까요? 진장님이 앞에서 뭐라고 권면하시고 간사님이 팀 모임 시간에 뭐라고 권면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 그만인 거죠. 공동체가 이런 모습일 때 정말 보고 또 보고 싶은 공동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았어도 거기 가면 위로가 있고 격려를 받고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동역자로 인해 도전받는 공동체.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다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지 경험하고 기대가 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팀원 개개인에게 심어진 잘못된 생각은 사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의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공동체는 무기력해집니다. 이상하게 약해집니다. 아, 괜찮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리더했던 사람도 많고 간사했던 분들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흩어지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심하게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목표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면서 가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 종교생활, 거기에 만족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공동체가 단단하게 지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나만 봐도 어때요? 인간적인 허물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반석에 있지 않으면 이게 너무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단도리를 못 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놀랍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서 1장에 이미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 각 개개인 모두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뒷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특별히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재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첫 예배 때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아니면 새 사람을 입고 있다, 입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부정과거 시제라고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단번에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골로새서 3장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1절부터 11절까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두 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라.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까지 가정과 직장에서, 이 두 군데를 예로 들어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결국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예를 가정과 직장으로 들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저도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결혼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부란다. 좋은 부모가 됩니까? 결혼만 하면.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좋은 후임이 되고 또 좋은 선임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직장 안에 안타까운 돌봐줘야 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뭐 남 얘기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나만 봐도.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거울로 변합니다. 왜일까요? 내 바닥까지 있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 내 연약함이 바닥까지 여실히 보이거든요. 결혼만 하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저보다 더 잘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막 어려워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어라. 이게 다 성품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가질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좋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 예수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만 하고 직장이 되고, 이것보다 사실 그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만의 싸움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인 거죠. 나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 이 청년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청년들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임 가운데 내가 위로함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래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 자신에게 또 실망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정말 상처받고 이러고 왔을 때에 그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부둥켜 안고 같이 만져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게 세상의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에서 고군분투할 수 있는 거죠. 이래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어요.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공동체적인 예배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상향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 나에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공동체적인 예배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끼리 서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마 대부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물론 내가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은혜가 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때 얼마나 더 찬양이 강렬하게 또 나에게 다가와 부딪힙니까? 함께 찬양할 때에 분명히 앞에서 목사님이 전체를 향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서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가 잘 안 됐는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에 특세 기간이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 같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예배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 앉아있는 나와 너 사이에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러분, 예배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던 초대교회 때 예배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요. 2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해요. 성찬을 행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게 예배의 풍경이었어요. 이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3일교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에 예배를 못하고 몇 번에 나눠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몇 번에 나눠서 예배를 해야 하니까 예배 시간이 타이트하죠. 1시간 반씩밖에 안 됩니다. 이거 조종하려다 쉽지 않죠. 그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타이트하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 찬양, 기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교제는 어디서 할까요? 흩어져서, 팀 모임, 조 모임에 흩어져서 각각의 자리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예배고 모임은 모임이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안녕.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임까지가 공동체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팀 모임으로, 조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그 모임까지가 공동체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 때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 또는 기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30대 초중반이 아주 특별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풍파에 따라, 세상이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 파도가 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만일 이중계에 누군가가 20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칩시다. 누군가가요? 정말 내가 20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른이 되었는데요. 직장이 변변치 않고 아직 결혼도 안 되고 있고 불투명하고 이럴 때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쓱 들어올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바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만만해 보이냐? 그래서 만일 그렇게 들리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스스로를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물론 그것도 신경 써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이게 진실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씨름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적인 예배로 부르십니다. GBS는 어떤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너 왜 그것밖에 못 살아? 너 또 말씀 안 읽었지? 너 또 순종 안 했지? 그것 내뱉어 털어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GBS 시간은요. 내가 뭔가 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식인지 그걸 또 털어놔야 되는 부담감에 안 가도 되는 이런 게 GBS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너도, 그도, 그녀도,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도 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걸로 씨름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멘토에게 한 시간 동안 참교육을 듣는 것보다 이 나눔으로 내가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고민을 나눌 때에 또 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나눌 때에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모인 카페에서 모인 그 자리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적인 예배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예배가 아닙니다. 모임까지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하나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정말 이상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새 주제가 교회 새로운 시작입니다. 머리도 복잡한데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특새 주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방식대로만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카이로스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